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좀 반신반의 하면서도요. 막상 아침에 출근하다가 커피를 확 쏟거나
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덜렁 두고 오고 심지어 뭐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연달아 이렇게 겪게 되면 반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요새 무슨 죄를 지었나.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하죠.
그렇죠. 반대로 일이 막 너무 완벽하게 풀릴 때는 내가 그동안 베풀고 살아서 이런 보상을 받나 보다 하고 되게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우주의 장부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이거든요.
아, 본능이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 행동에 따른 합당한 결과, 즉 그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세상을 갈망해왔잖아요.
하긴 그래야 세상이 좀 예측 가능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조금이나마 통제 가능한 곳으로 느껴지니까요.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정확히 500원어치의 음료수가 나와야 안심하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이런 즉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를 바라는 거죠.
와, 자판기 비 확 와닿네요.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믿고 싶어하는 그 인과응보의 굴레가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 주제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보응의 원리라고 부르죠.
네, 보응의 원리.
오늘은 그 존 월튼 박사님의 욥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끈질기고 오래된 믿음이 어떻게 철저하게 부서지는지,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재조립할 수 있는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원리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걸까요?
고대 근동사회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철저히 농경이랑 유목에 의존했잖아요.
아, 날씨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비가 제때 내리고 가축이 병들지 않는 게 곧 그냥 생존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세상은 되게 신비롭지만 동시에 한없이 두려운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들은 신들과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신들은 우리에게 풍요와 건강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 일종의 거래네요.
맞아요.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질서였습니다.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고통받는다는 이 보응의 원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사회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벌받기 싫어서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진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세계관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바로 그 세계관의 정점에 딱 서 있던 인물. 누가 봐도 완벽한 의인인 욥을 가장 깊은 고난의 나락으로 순식간에 밀어떨어뜨려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죠.
맞아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정말 다 빼앗아 가버리죠. 말 그대로 고대 사회의 생존 전략 자체를 아주 극단적인 시험대에 올려버린 거네요.
네, 완전히 흔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 그 유명한 고발자가 등장해서 아주 뼈아픈 도발을 하잖아요. 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신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요.
와, 이 고발자의 질문은 진짜 인간 도덕성의 밑바닥을 아주 벅벅 긁어버리는 날카로운 일격이거든요.
어우, 너무 찔리는데요?
고발자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만약 의로운 행동에 번영이라는 보상이 100% 확실하게 막 기계적으로 뒤따른다면 인간의 그 어떤 선행도 결국은 이기적인 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투자요?
네. 즉, 욥이 신을 경외하는 건 진정한 신앙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떨어지는 막대한 보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아주 매서운 비판이죠.
아, 이거 들을수록 진짜 전곡을 찌르네요. 약간 비유하자면 그 아이들이 1년 내내 제멋대로 막 굴다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12월에만 갑자기 방 청소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엄청 잘 듣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만약에 욥이 번영이라는 그 보상 때문에 착한 척을 한 거라면 고발자의 말대로 이 보응의 원리 자체가 오히려 인간이 진정한 선함을 추구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행이 그저 청구서를 내미는 행위가 되어버리니까요.
네, 맞아요.
만약 보상이 완벽하게 보장된 선행만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네, 고발자는 바로 그 모순을 팠고 신은 이 도발을 받아들여서 욥을 둘러싼 그 보상의 울타리를 확 걷어냅니다. 그 결과 욥의 삶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 닥치게 되죠.
네.
여기서 월튼 박사님은 이 딜레마를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주장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시거든요.
어, 주장의 삼각형이요?
네. 머릿속에 정삼각형을 하나 싹 그려보시죠.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는 각각 세 가지의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의 공의, 욥의 의로움, 그리고 방금 말한 보응의 원리입니다.
아, 신의 공의, 욥의 의로움, 보응의 원리. 욥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번영하고 있을 때는 이 정삼각형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신은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욥은 실제로 죄 없이 착하게 살고 또 의인이 번영한다는 보응의 원리도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세 가지 명제가 모두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죠.
네네.
하지만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딱 받는 그 순간 이 평화로운 삼각형의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균열이 생기는군요.
신은 공유롭고 욥은 결백한데 욥이 고통을 받는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누군가 죄를 지었거나 신이 안 공정하거나 원리가 틀렸거나.
맞습니다.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즉 자신의 세계관이 와르르 붕괴하는 걸 막으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세 꼭지점 중 하나를 잘라내고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내 삶을 지탱하던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공포. 이건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럼 이 무너져가는 삼각형 앞에서 욥기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먼저 그 욥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분명 신의 공의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새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와 신의 공의라는 꼭지점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칩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에 돌아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절대로 포기 못하는 두 가지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들이 버려야 할 유일한 꼭지점은 딱 하나밖에 안 남게 됩니다.
욥의 의로움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신은 완벽하게 공정하고 인과응보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고 했잖아.
어우, 너무 잔인한데요?
결론은 하나뿐이다, 욥. 네가 우리 몰래 뭔가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아니, 친구를 위로하러 와놓고 정죄를 시작해버린 거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 게 단순히 막 욥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심리적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오, 어떤 점에서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 욥처럼 흠결 하나 없는 의인조차 아무 이유 없이 뭐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 불행이 내일 당장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죠. 너무 무섭죠.
그 무자기성의 공포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피해자인 욥한테서 막 억지로 원인을 찾아내서 세상을 다시 통제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 진행자님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기꺼이 타인의 고통을 타당한 것으로 합리화해버리거든요.
아유, 씁쓸하네요.
친구들은 그 방어기제에 그저 충실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욥의 입장은 완전 달랐죠. 욥은 자신의 결백함이라는 꼭지점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억울하니까요. 숨겨둔 죄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동시에 욥 역시 당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응의 원리를 아주 당연한 진리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원인과 결과는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 여기서 욥이 최종적으로 의심의 화살을 돌리는 곳은 맨 위에 있는 꼭지점, 바로 신의 공의입니다.
아, 나는 결백한데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건 신이 지금 부당하게 나를 관역 삼아서 막 괴롭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새 친구는 욥을 버렸고 욥은 신의 공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완전 꽉 막혀버린 이 답답한 상황에 이제 제사의 인물인 젊은 엘리후가 딱 등장하잖아요. 엘리후는 앞선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나요?
네, 엘리후는 좀 독특합니다. 신의 공의랑 보응의 원리를 모두 지켜내면서도 욥을 과거의 죄로 부작정 몰아세우는 새 친구의 논리적 허점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오, 어떻게 피하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은 보응의 원리 자체의 정의를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정의를 바꾼다고요?
새 친구들이 생각한 보응의 원리는 철저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어떤 규정적인 처벌이었어요. 네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식이죠.
네네, 전형적인 인과응보죠.
하지만 엘리후는 이것을 미래를 향한 예방적 조치로 프레임을 슬쩍 바꿔버립니다.
예방적 조치요? 그러니까 고난이 과거의 죄에 대한 영수증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를 막기 위한 백신 같은 거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고난을 신의 예방주사나 훈련의 과정으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프레임을 싹 바꾸면 엘리후는 더 이상 욥의 과거에서 억지로 막 죄를 찾아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긴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대신에 고난이 시작된 이후에 욥이 보여준 현재의 태도, 즉 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정당성만 분노하면서 쏟아내는 그 자기의의를 문제 삼기 시작하죠.
아, 태도 지적.
네.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네가 신보다 더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 교만한 태도를 봐라. 신은 바로 그걸 꼽고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라고 공격의 방향을 튼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엘리후 이거 아주 지능적인 반칙 쓴 거 아닌가요?
반칙이요?
골대를 자기 맘대로 쓱 옮겨버렸잖아요. 처음에는 과거의 행동에서 어떻게든 원인을 찾으려고 다 같이 막 혈안이 됐다가 아무리 털어도 욕한 지 먼지가 안 나니까 이제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 비난의 화살을 휙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아주 날카롭게 보셨네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진짜 이런 짓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한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병이 안 낫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를 비난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엘리후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했지만 결국 그 역시 이 보응의 원리라는 인과율의 낡은 틀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새 친구들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박사님도 엘리후의 이런 접근을 아예 논리적 반칙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용어의 정의를 슬쩍 바꿔서 자신만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역시 세상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로 보응의 원리를 꽉 쥐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욥기의 등장인물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삼각형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 방어에만 되게 급급했던 겁니다.
와, 엘리후까지 결국 이 틀을 못 벗어났다면 도대체 이 의인의 고통이라는 지독한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네, 성서의 다른 텍스트들,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곳을 보면 이 문제를 좀 타이밍의 문제로 풀려고 시도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에 신이 짠 하고 개입해서 다 바로잡아 주실 거다 하고요.
네, 그런 구절들이 꽤 많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억울하게 고통받아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결국 완벽한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장 큰 위로랑 인내할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월튼 박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훨씬 근본적인 신학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오, 어떤 통찰이죠?
우리가 이 모든 논의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질서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타락한 세상이란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이요?
네. 도덕적 중력의 법칙이 매 순간 기계처럼 척척 작동하지 않는 무질서와 악이 막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죠.
아, 세상 자체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인과응보가 100% 깔끔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신의 완벽한 공의가 이 세상에 즉각적으로 1:1의 비율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팍팍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딱 떨어지고 즉각 심판을 받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과연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우리는 막 늘 입버릇처럼 저런 나쁜 놈들은 왜 당장 벌을 안 받는 거야? 신은 왜 가만히 계시지? 하고 막 따지잖아요.
네, 자주 분노하죠.
근데 막상 그 즉각적인 공의의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가 나 자신한테 먼저 딱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아직 완전히 자신의 공의대로만 막 돌아가게 강제하지 않고 어떤 여백을 남겨둔 것이 역설적으로는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향한 끔찍할 정도의 자비와 유해일 수 있겠군요.
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즉각적인 정의의 부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미스터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기도 한 겁니다.
와, 은혜의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응의 원리를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철학적 공식, 즉 신정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정론이요?
네, 신정론은 신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이토록 악이 존재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막 방어하려는 시도거든요. 보응의 원리는 그런 완벽한 해명서가 절대 아닙니다. 잠언에 나오는 여러 지혜들처럼 보편적으로 세상의 치가 종종 그렇게 흘러간다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뿐이지 모든 개인의 고난에 1대1로 대입할 수 있는 절대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보응의 원리는 그냥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착각일 뿐인 건가요? 완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월튼 박사님은 보응의 원리가 신정론이 아니라 신학으로서 아주 깊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세요.
신학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리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톱니바퀴처럼 증명하는 물리법칙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이란 뜻입니다.
신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울?
네. 비록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당장 구현되지는 않지만 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충실한 자들에게 되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악과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정체성을 계시해주는 거죠.
아, 마음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은 우리의 어떤 얄팍한 철학적 변호나 논리적 방어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신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도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아, 신은 우리의 철학적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 막 섣부른 신정론을 들먹이면서 신은 아마 이런 큰 뜻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고난을 주셨을 거야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신의 변호사라도 된 것처럼 구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하죠.
그게 사실은 신의 그 거대하고 복합적인 지혜를 우리 인간의 좁디좁은 인과율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엄청난 오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깊이 듭니다.
맞아요. 아주 겸손해져야 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답답하고 막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관점이 우리의 이 굳어진 사고방식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네, 예수는 이 원인과 결과라는 낡은 프레임을 진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아주 극적이고 본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 장애는 곧 엄청 끔찍한 저주였고 죄의 결과라는 낙인이 콱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상태로 태어난 것은 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또 원인 찾기네요?
맞아요. 제자들은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되게 심오한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다고 뿌듯해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다는 율법을 막 떠올리면서요. 철저하게 과거를 막 뒤져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전형적인 보응의 원리에 꽉 갇힌 질문이었죠.
제자들은 당연히 부모의 죄다 혹은 이 사람의 죄다 이렇게 인과율에 딱 맞아떨어지는 되게 속 시원한 정답을 기대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제자들의 그 얄팍한 기대, 아니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그 인과율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막 비웃듯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립니다.
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와, 이 대답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망치로 머리를 쾅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아니, 지금 우리는 열심히 과거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 왜 전혀 엉뚱한 미래의 목적을 말씀하시지 하면서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원인을 찾는 신정론의 우물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들의 시선을 단숨에 확 끌어올려서 미래를 향한 목적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이것은 단순한 대답의 회피가 아니라 엄청난 신학적인 도약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무너진 탑 이야기에서도 예수의 이 단호한 태도는 똑같이 딱 나타납니다.
아, 무너진 탑 사건이요?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무려 18명이 깔려 죽는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또 예수에게 와서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은 걸까요?
와, 거기도 진짜 똑같네요. 어떻게든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한테서 도덕적인 흠집을 막 찾아내가지고 거봐, 내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나는 안전해. 이렇게 안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지독한 심리 말이죠.
아, 너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막 확인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네네.
하지만 예수는 거기서도 1대1의 기계적인 인과관계를 단호하게 쫙 찢어버립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와, 완전 허를 찌르네요.
즉, 그 끔찍한 사고를 죽은 자들의 과거 죄를 심판하는 결과로 해석하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그 비극을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에게 돌이켜야 한다는 미래를 향한 어떤 경고이자 목적으로 싹 재해석하라는 거죠. 고난과 재난 앞에서 과거의 영수증을 따지면서 원인을 막 분석하는 일은 완전히 무의미하며 오직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이 중요하다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고난의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의 전환. 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통찰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뭔가 결제해야 할 청구서처럼 대하잖아요. 뜻밖의 불행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내 과거의 영수증 더미를 막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죠.
내가 언제 누구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끔찍한 청구서가 날아왔지.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아니면 헌금을 덜 했나. 이러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존 월든 박사님의 욥기 탐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그 과거를 뒤지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감사를 이제 그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 당장 멈춰야죠.
고개를 들어서 미래를 향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억울한 고통에 대한 완벽한 논리적 해명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 되게 거대한 위로랑 자유를 주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과응보의 자판기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는 수학 공식처럼 막 통제하려는 시도를 툭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아, 통제를 포기할 때요.
네. 고통의 이유를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신의 공의를 변호하려는 그 모든 종교적 오만을 내려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신의 그 거대한 선하심을 묵묵히 신뢰하는 것.
네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정죄하지 않고 나와 이웃의 목적을 함께 찾아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욥기를 거쳐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눈부신 삶의 지혜일 겁니다.
와, 오늘 심층탐구의 과정을 여기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사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만약 당신의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날아온 연체 고지서가 아니라면요.
네.
그 모든 일들이 아직 한 줄도 쓰이지 않은 당신의 미래의 어떤 거대하고 찬란한 목적을 위해 이제 막 세팅이 끝난 텅 빈 무대라면 어떨까요?
와, 멋진 비유네요.
과거의 원인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그 텅 빈 무대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첫 대사를 내뱉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